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가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에게 기꺼이 주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 또한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어서 저희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며 저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인품과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리하여서 함께 사랑하며 용납하며 오래 참으며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책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성전을 깨끗해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이 사건이 어느 부분쯤에 기록합니까? 마지막 때에 기록을 하죠. 끝부분쯤에. 왜냐하면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 그 유월절의 마지막 주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한복음은 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을 앞부분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분노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그러나 뉘앙스가 좀 비슷하죠. 그리고 또한 또 보게 되면 15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그 가스펠에는 복음서에는 없지만 15절을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노끈으로 그 채찍을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한 겁니까? 양과 소를 채찍질하여서 그 분노 가운데 그 양과 소를 다 내쫓으신 겁니다. 성전 밖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성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신 겁니다. 당연히 화가 나셔야 되죠. 그런데 인간적인 그런 것을 볼 때에는 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에 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트레이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면 트레이스에 사는 사람들은 양과 소를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가까우니까. 그런데 저기 이제 플레전트나 아니면 저 샌프란시스코 지역만 가도 양과 소를 데리고 오는데 힘이 듭니까? 안 듭니까? 왜냐하면 예전에는 버스도 없고 기차도 없고 그 이용수단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손수 끌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지역 정도만은 괜찮을 텐데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갈릴리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먼 곳에 오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처럼 이민자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애국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저기 소아시아에 있는 터키 지방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 또 유럽 쪽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양과 소를 데리고 오게 되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주입니다. 몇 주 동안 양과 소를 끌고 오는 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너무나도 어렵죠. 또한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그냥 어렵다 하더라도 양과 소를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 성에 오게 되면 되는데 오는 길이 그렇게 평탄합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누누이 말하신 대로 이스라엘 가게 되면 돌이 많습니다. 사람도 걷기도 힘들고 또한 동물들도 걷다가 다리를 삐끗할 수도 있죠. 또한 먼 길을 가다 오다 보면 처음에 정말 아주 그 동물이 건강하고 또한 아무 흠이 없는 그런 흠 없는 동물이었는데 오다가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오다가 다칠 수도 있고 오다가 어떻게 이 동물들이 흠이 없는 동물이 아니라 흠이 있는 동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꺼이 이렇게 양과 소를 이렇게 몇 날 며칠 혹은 몇 주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데리고 왔는데 대제사장이 그러는 겁니다. 이 동물은 흠이 있다. 그러므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해요? 다시 가야 되는 말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 편의를 위해서 간람산 그 기슭에 그 기드론이라는 골짜기에서 그 동물들을 그 전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몸으로 와서 그 대제사장이 흠이 없는 동물이라고 그렇게 합격 통지서를 준 그런 동물들을 사서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이 보게 되면요 두로 은전이라고 하는데 레바논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순수한 그런 은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동전이 흔치가 않아가지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이 동전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힘든 것이 있죠. 그러므로 예루살렘 근처에서 동전을 바꾸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성전 안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게 되고 또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라고 하냐면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가야바라는 사람이 안나스라는 그 대제사장의 그 사위였는데 그가 로마 총독을 매수해서 아론의 자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됩니다. 예수님의 때에.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하냐면 그 장사를 그 성전 안에서 만든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다 돈 때문에 더 자기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일을 벌린 겁니다. 그래서 기드론이라는 골짜기에서 그 동물들을 팔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성전 안에서 그 보물들을 팔기 시작하고 성전 안에서 그 세금을 낼 수 있는 이 동전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리가 많았겠습니까? 양 한 마리에 100불이면 산 건데 얼마 주고 살았겠어요? 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200불, 300불, 400불로 그렇게 더 얹혀서 그렇게 파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못마땅해서 나는 그래도 이 멀지만 내가 이고 와서라도 이렇게 이 양과 소를 데리고 오겠다라고 기꺼이 이렇게 아주 힘들게 갖고 왔는데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가야반데 그 사람이 합격을 시켜줘야지만 흠없는 양과 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흠없는 양과 소가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아니야 흠 있어 이러면 끝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불만 불평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성전 안에서 동물들을 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게 되면 17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여신이 나를 삼키려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하는데 여기 주의 전이라고 되어 있으면 앞에 뭐라고 됐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시편 69편 9절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다윗이 원수들에게 핍박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 또한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내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라고 합니다. 술바벨을 통해서 지어진 그 성전이죠. 그런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하라고요? 성전을 헐라고 합니다. 아니 성전을 헐 거면 뭐하라 성결케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차피 헐 거면 이런 상태에서 그냥 헐어버리면 되는데 성전을 먼저 청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헐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그렇다면 이 말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그 유대인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해서 그 성막을 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게 되는 성부 하나님 자신이 그 성막 안에 임재하시죠. 그러므로 이 성막과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헐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완전히 이 이스라엘의 매국노가 되는 것이며 엄청난 죄를 짓는 겁니다. 당연히 잡아 죽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을 헐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 그 모든 것들이 그림자를 통해서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헐라고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 증거가 이제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아는 것은 이제 건물의 성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성전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완성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제는 그 성전, 성마, 그 건물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거하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누가 성전이 되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그러면 건물로 생각해요. 유럽을 보게 되면 그 완전히 휘황찬란하게 너무나도 멋진 건물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성전이 건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물이라면 우리 또한 집 다 팔고 차 다 팔고 정말 어떠한 일을 다 해서라도 여기를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야, 그 건물을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물은 그냥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을 또한 허르시고 3일 만에 다시금 재건하셨다는 것이 예수께서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왜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 앞, 뒤쪽에다 썼는데 왜 사도 요한은 앞쪽으로 썼을까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이 사도 요한은 이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과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죠? 또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여기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터키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 40년 이렇게 신앙하다 보니까 또 힘들어지고 예배가 힘들어지고 똑같은 것 같고 또한 어려워지고 감격이 없고 또한 그렇게 되니까 예배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인 것이 예수님이며 우리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에 예배 오는 것뿐만 아니라 내일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전답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들어오고 이방인들도 뿐만 아니라 귀족이 오고 또한 노예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가 생기는 겁니까? 차별이 생기는 거죠. 아니 내 노예가 똑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면서 같은 레벨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귀족이 그 노예를 어떻게 대합니까? 똑같이 대할까요? 아니죠. 교회 와서도 노예를 노예 취급하면서 차별하면서 하는 것이며 또한 이 교회 안에서도 누가 부자며 누가 가난하며 누가 신분이 높으며 누가 낮으냐 하는 것을 차별하게 되고 또한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며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냥 주일에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인 것 마냥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는 평일에도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가 이 사도 요한이 염려하는 것처럼 사교회 단체가 되어버리고 또한 이 목장이나 그 무슨 구역이나 모든 모임들이 말씀의 중심이 되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세상의 얘기만 하다가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것도 괜찮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려면 공동체에 주목하지 말고 뭐에 주목해야 된다고요? 복음에 주목해야 된다. 복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건 그냥 사교단체지 하나님의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헤롯 성전인데요. 헤롯 성전을 보게 되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 안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저기 헤롯 성전이 위에 있듯이 이 빌딩 안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영어로도 보게 되면 템플 콜트라고 되어 있고 더 자세하게 보게면 젠타일 콜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대로 이걸 번역한다면 이방인의 뜰 안에서 이 장사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가야바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뺏어버리고 이방인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장사를 만들어버리고 오직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똑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좋아한다면 교회입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웰컴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이 있고 또한 배품이 있고 나눔이 있고 또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남아를 위해서 장사꾼처럼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성전으로 사랑하며 견디며 용서하며 나눠주며 베풀며 용납하며 함께 거르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삶을 나누며 살아야 되며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이 그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며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주변의 교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용서가 또한 하나님의 베푸심과 은혜와 또한 그 모든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우리 경험하는 곳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것이 그냥 몸으로나 또한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닮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과 내 그 친척들을 사랑하며 또한 그들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늘 순종하시며 헌신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또한 지금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다른 그 곳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저희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답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의 성전답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헌신하며 사랑하며 또한 베풀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며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도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 고백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